네, 오늘도 새벽 깨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는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가지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나눌 말씀은 잠언 23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잠언 23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직의 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성경을 613개의 율법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서는 248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계명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을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 믿고 여기며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에 대한 이해를 교정해 주신 거죠. 단순히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율법에 담겨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미 하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여기는 그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라와 하지 말라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바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게석이라는 단어와 구속자라는 단어, 이 오늘 2절 말씀에 걸쳐서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를 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이 지게석은 경계석을 의미해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각 지파별로, 각 족속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파의, 그 이 족속들의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기업을 이 땅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 땅을 이렇게 받고 분배를 받고 나서 그 토지의 경계를 삼은 것이 이 돌, 이 지게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 우리의 족속들이, 우리의 지파가 받은 토지의 구역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게석이 옮겨지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옮겨지는 상황, 이 지게석이 옮겨지는 상황, 이 토지의 경계가 옮겨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이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몰래 지게석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기는 거죠. 우리 땅이 이렇게 됐다고. 그런 상황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 이 몰래 거짓으로 지게석을 옮기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입니다. 또 두 번째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상황에 가까울 수 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 땅이라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사람에게 이 땅을 팝니다. 그러면 지게석이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켠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것은 심정적으로는 궁휼한 마음이 들지만 그것을 가정을 한다면 제값을 주고 팔았다면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라는 우리 물음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이 불쌍한 사람 잘 도와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나쁜 행동이라고 봐야 되는가라는 물음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어, 구속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구속자, 구원자로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서 이해했을 텐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고엘을 구속자라는 단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해요. 가까운 친족이요. 우리가 상상했던, 이해, 생각했던 그 단어의 의미와 조금 다르죠? 가까운 친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했을 때 재정적인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룻기 이런 거 보면은 나옵니다. 어떤 형제가 가난해져서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 상황이 놓이면 가까운 친족, 여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말한, 하나님이 말한 그 책임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고아라고 합니다.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가까운 친족이 없어요.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압박이 찾아왔는데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을 팔아야 될 처지가 놓여 있는데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책임져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진다. 내가 이 사람의 고엘이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의 구속자가 되겠다.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다 말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고아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됩니다라는 윤리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친족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파하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느냐, 그럼 내가 저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고엘이 되어주겠다, 내가 구속자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차례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변에 과부와 고아들로 대변되는 어려운 이웃이 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함께 통감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책임져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가장 가까운 친족, 구속자 주변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너는 저들에게 누구니? 라고 묻는 거죠. 저들은 너에게 어떤 사람들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에겐 한켠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저들의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은 너희의 형제다. 또 한켠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게 다 저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이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저들이 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은 너희의 형제다. 주님, 그렇다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몰래 사기를 쳤습니까? 저들에게 토지를 빼앗았습니까? 그냥 이 사회가 그런 모순이 있고 부조리가 있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생긴 것 뿐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라고 마지막 우리가 변명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이 너희의 형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그들에게 어떤 이웃이었는가라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더하고 착취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고 그들의 필요를 주목하지 않았다면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참 괴로웠습니다. 무엇이 괴로웠냐면 제 머릿속에 어느 누구도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고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고아들과 과부들, 죄인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남이 아니라 형제로 여겨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해석했는데 떠오르는 얼굴이 없습니다. 떠오르는 얼굴이 없으니 도울 방법도 의지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내가 저들을 형제다. 저들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다. 저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혹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양심에 찔려 할 만한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1단계는 저들을 나의 이웃으로, 나의 형제로 바라보는 나의 눈과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참 저들을 나의 이웃, 나의 형제로 여기게 해주시고 지금 어려움에 처한 저들을 제가 그들의 형제로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이 땅에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떠올려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파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내 형제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 우리의 손과 발이 고엘 구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삶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많은 약하고 소외된다들이 있는데 저들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부어져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였고 내가 믿음 지키는 것이 충분하다고 여겼었습니다. 주님, 정말 내 삶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주님,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 그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그들의 구애를 되어주시겠다.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이웃들의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바로 우리의 이웃에게 참된 이웃, 선한 이웃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정말 말과 행동 하나님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힘들어 우리의 삶도 힘겨워서 하나님 정말 내 것을 지키기만 급했습니다. 바빠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여유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풍요롭게 차고 넘치게 아버지 그렇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흘러넘치며 정말 이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곳곳마다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정말 이 사회가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 주여 이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기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생각을 담고 우리의 손과 발이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과 정말 그 삶이 우리의 말과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지 아버지, 마음은 원하로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살 수 없는 아버지 현실의 문제를 아버지 분명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정말 순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여 될 일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